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단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빵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이 너무도 엄청난 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풍성한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끝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그런 재촉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그 현장을 떠나기를 싫어하면서 미적거리고 주저했으면 그토록 즉시 재촉하시면서까지 보내려고 하셨을까. 또한 왜 이렇게 주님은 급하게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가도록 그렇게 재촉하시고 급하게 서두르셔서 그들을 쫓아버리시듯 보내셨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시면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마지막에 벌어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하나로 그들은 주님의 모든 교훈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작은 음식으로 엄청난 수의 사람을 참 기적적으로 먹이신 이 사건에 거기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은 나머지 예수님을 당장 자기들의 왕으로 자기들의 통치자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전능한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만일 그들의 왕으로 군림해 주신다면 그들이 한평생 먹고 살아가면서 염려해야 될 그 많은 인생고의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그 인생고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누구든지 자신들의 왕이요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군중들의 그 불순하고 탐욕스러운 속마음을 즉시 간파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서둘러 이 제자들을 그 군중들로부터 격리시키고 분리시켜야 할 강한 필요성을 느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주님이 베푼 큰, 그 큰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매우 인간적인 차원에서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동요되고 있던 그 당시의 분위기는 자칫 제자들마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된다면 그들에게 특별히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특별한 소명을 쉽게 놓치고 잊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군중들이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세속적인 욕망과 정치적인 충동 그리고 그 육체적인 탐욕에 제자들마저 지금 함께 휘말려 들어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심각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향해 거세게 몰려드는 이 무리들을 당신이 친히 흩어보내실 생각을 하시고 예전처럼 제자들에게 그 군중들을 해산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신 채 주님이 직접 그 군중들을 집으로 떠나보내는 일을 자청하셔서 맡으신 후에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그 군중들을 속히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몇몇 초기에 본이 있는 사본들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군중들의 참 특이한 반응을 보시고 산으로 도망치듯 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이제 친히 군중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그 군중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빨리 집으로 가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그들은 더욱더 주님을 향해 자신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 군중들을 피해서 주랭랑을 놓듯 산으로 피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하며 했던 것이죠. 이것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군중들의 특이한 반응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한순간에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 큰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 의미를 심각하게 고쾌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메시아된 정체성을 단지 세속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현실 문제의 해결사에 불과한 정치군사적 또는 경제적 메시아로 국한시키려고 했던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바른 뜻과 바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고쾌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신앙과 경건을 빙자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욕망, 육신적인 소욕을 채우는 수단과 방편으로 얼마든지 쉽게 전락시키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미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자들에게만큼은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적 참된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시키고자 하셨던 주님의 의도는 일단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것에는 모든 군중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은 채 오직 그 표적 자체에만 집착하여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 땅에 속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만 몰입하는 그것이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베풀어졌는지 그 기적의 참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길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 그리고 영생의 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 40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주님의 참된 생명의 떡으로서의 참된 영생수로서의 그 메시아적 정체성을 담아낸 그런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채워지지 못한 그 중요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제자들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만큼은 그런 세상에 부안해도 하는 속된 욕심에 그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일단 격리를 시키시고 또한 그들에게 분명한 표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특별한 경험의 과정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황급히 분리시킨 후 자신이 친히 무리를 해산시키는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건너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타서 나아가는 동안 그 배가 호수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즈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갑자기 큰 돌풍이 일어나면서 무서운 비바람과 큰 풍랑이 그리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그 배를 바로 삼킬 듯이 덮쳐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위험한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센 폭풍 앞에 참 제자들이 탄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 처한 것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배 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깊이 잠들어 주무시고 계시긴 했지만 보이는 모습으로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에 거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경우에서는 미친 듯 거세게 몰아치는 이 풍랑과 폭풍의 그 한가운데에 곧 침몰해버릴 것 같은 그런 뱃속에 갇혀있는 제자들만이 지금 주님과는 분리된 채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위험한 형국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던 바다에 갑자기 큰 폭풍이 일고 일순간 배는 침몰하기 직전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이제는 이전처럼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즉시 쫓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의 주님이 그 배 안에는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그 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비록 인간 예수는 갈릴리 호수 저편에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지만 성자 예수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교회 공동체인 이 제자들의 배 위에 이미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조로운 항해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모든 것이 평온하고 평탄해 보였던 그런 시공간 속에서는 제자들이 아직 이 사실을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즉 가시적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현현하셔야만 그때서야 믿고 안심을 하고 의지할 수 있는 참으로 작은 믿음을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은 제자들의 그 작은 믿음이 한 단계 더욱 성숙한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얻도록 하기 위해 지금 주님은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특별하게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손길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특별한 위험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참 드라마틱한 경험을 통해서 아주 멀리서도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약속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과 그런 조건 속에 처하든지 간에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단단하게 가르치시고자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기적 말고는 다른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표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경험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즉 많은 무리들이 그 표적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고 또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얻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표적으로 말미암은 실제적인 혜택과 가시적인 유익을 얻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표적은 그야말로 모든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특별히 참 고립된 그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동거함을 전혀 느낄 여지가 없는 매우 특수한 상황까지 더하신 가운데서 제자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그들에게만 특별히 구별된 그런 매우 특이한 표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 훈련의 핵심은 모두가 곧 죽어버릴 것 같은 배가 빠져서 함께 참 익사해버릴 것 같은 그 너무도 큰 위기 상황 때문에 정신을 잃고 너무도 당황한 그 제자들 앞에 이미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즉시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자신의 현존을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표적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25절부터죠.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어두운 바닷속을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급히 제자들을 향해서 오고 계심을 보는 가운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유령으로 착각하게 되고 무서워서 큰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다라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에 우리말로 번역된 대로 한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셨던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호칭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현존, 자신의 임재에 대한 말씀에 분명한 계시를 통해서 비록 제자들이 큰 위험에 처했지만 그 위험보다 더 큰 하나님, 그 모든 위험과 위기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그 위에 계시고 그들을 보시고 계시고 그들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기적의 가장 큰 교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말씀의 계시가 없는 초자연적인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그리고 확실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위로와 확인과 안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계시가 있게 되자 그토록 여전히 제자들을 향해서 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던 그 무서운 폭풍과 파도는 이제 말씀 안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현존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극적인 성공과 실패의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28절로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께서 나다라고 하신 그 음성을 알아듣고 다들 혼비백산하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 확실하다면 저로 하여금 주님처럼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그리고 이제 허락을 하시자 베드로는 즉시 담대하게 바다 위로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순간 그는 곧 그 바닷물 속에 다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부터 그가 믿음의 시선을 돌리는 순간 곧 실패하고 만 것이지요.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과하는 듯 했지만 결국 2차 관문에서 무너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항해 나가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그 무서운 인생의 폭풍과 환난과 시련의 파고가 몰려올 수가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주님의 말씀 앞에 굳세게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풍랑에 그 물결이 몰아치는 그 바닷물을 밟고 계시듯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그 아무리 성난 위험한 그 인생의 폭풍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스리시고 또한 주권적으로 통제하시고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말씀 앞에 두는 일에 있어서 실패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원문상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끝까지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주변의 변화무쌍한 그 형편과 사정에 한눈이 팔린 채 좌우로 시선을 빼앗긴 바로 그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또한 그와 같은 동일한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부족한 인생들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또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시선을 놓친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그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를 주목하시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주목하시는 그 눈길에 있어서 전혀 실패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제자와 그 베드로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현실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을 때 즉시 능력의 발을 펼치사 그를 건져주심으로써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향한 그 시선, 그 믿음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 구했고 또한 그 위기에서 다시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이 베드로의 반응은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가 가진 믿음의 형편이 좀 낫다는 것, 좀 더 그보다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라는 것은 그저 양적인 물량적인 그런 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는가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든 작든 그것이 분명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 믿음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믿음으로 다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치 못한 작은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변모하는 주변 환경과 주위 여건의 시선을 뺏기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피해갈 수 있는 그 위험들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이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가능성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도 속에서도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작은 믿음이 만일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닷물에 다시 빠져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경우처럼 정말 완전히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에 가장 큰 위난에 처했던 그 순간에 결국 주님의 말씀을 향해 온전하게 주목하는 그 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때보다도 바닷물에 빠져서 이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 전체 절망의 위기 속에서 그는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주목하는 그 특별한 자리에 이끌림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작은 믿음이 가장 큰 믿음으로 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이와 같은 신비한 과정을 통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평탄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적은 믿음에서 가장 큰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 모두는 이 베드로의 흥미진진한 경험에 모두가 함께 동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결국 듣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참되게 경배하시길 원했지만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으로는 그 일이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 표적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만이라도 이 중요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거센 풍랑이 참 무섭게 몰아치는 그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 특별한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왕이시요 진정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 깊은 확신을 갖도록 하게 하셨고 이로써 주님께 대한 온전한 경배와 순종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 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표적을 주시는 그 참된 목적이 오늘 본문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실패 없이 성취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두고 참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치 나에게만 덮치고 나에게만 엎치는 듯한 그런 많은 고난과 시련, 크고 작은 역경과 환난과 그 슬픔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고 참 불분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차별적인 대우나 공평한 처우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어려운 경험과 시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좀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해 하시려는 남다른 특권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라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의 그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더욱 온전하고 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시선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고 특별한 섭리의 손길로 인도받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온종일 일하고 밤새 파도와 맞서 싸웠지만 결국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맴돌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오늘도 고단하고 막막한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큰 인생의 폭풍 속에 고통받고 참 비명을 지르기는 우리를 향해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비로운 음성을 우리는 말씀의 계시를 통해 언제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그 인생의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잘 귀담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다시 한번 힘있게 붙잡게 되고, 그 안에서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현존을 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향한,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향한 믿음의 시선을 더욱 분명하게 회복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아무리 깊은 흑암 속에 침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만 하다면, 그리고 언제나 그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경 속에서도, 그 어떤 위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능력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 모든 성도들께서 이 같은 특별한 특권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복된 경험을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래서 늘 승리하시며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던 제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그 위험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참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확인시키시고 작고 연약한 믿음을 크고 위대한 믿음으로 성숙시키시는 놀라운 섭리의 오묘한 손길을 베푸셨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여전히 인생의 큰 풍랑과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우리 앞길에도 제자들이 당했던 것보다 더 크고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참으로 그 위경 속에, 그 위험 속으로 다가오시고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살아계신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그와 같은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고난의 파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주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며, 그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 살아계신 그 음성에 더욱 견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남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승리가 늘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